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지휘위원장이 최영건 내각 부총리를 총사령에 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12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영건 부총리가 지난 5월 총살됐다며 김 제1위원장이 추진하는 산림 녹화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성과 부족을 이유로 처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건설 건재 공업성 부상 등을 지낸 경제 관료로 지난 2005년 6월 남북 장관급 회담에 북측 대표로 서울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6월 부총리에 임명됐지만 김정일 국방위원회 사망 3주기 추모대회 모습을 드러낸 뒤 8개월째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이틀 연속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면서 세계 증시가 11일에 이어 12일에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평균 주가는 전날 대비 1.58% 하락했습니다. 홍콩의 항셍지수는 2.38% 떨어졌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0.53% 떨어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주요 지수는 각각 3.4%와 3.27% 폭락했고 영국의 주요 지수도 1.4%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의 개입 조치가 중국 경제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12일 위안화 가치를 1.6% 평가 절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1일에는 1.9% 인하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안화는 12일 한때 달러당 6.45위안을 넘어서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북부 항구 도시 텐진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수백 명이 부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밤 11시 30분께 텐진의 휘발유 저장 창고에서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거대한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인근 건물들로 화염이 번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상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적어도 50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의 이메일을 훔쳐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11일 미국 CBS 방송 저녁 뉴스에 출연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신의 이메일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사이버 스파이 행위와 해킹 문제는 미국 정부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는데 중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때도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전날 미국의 NBC 방송은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해커들이 오바마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침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헬리콥터가 10일 일본 오키나와현 인근 해상에서 훈련 도중 추락해 7명이 부상했습니다. 주일 미군은 성명을 통해 미 육군 H-60 헬기가 오키나와에서 동쪽으로 20km 떨어진 해상에서 함정에 착륙하는 훈련을 하던 도중에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헬기는 미군 함정 갑판으로 인양됐고 부상자들은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일본 중앙정부가 오키나와 주지사와 주일 미군의 후텐마 기지를 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오는 11월 치러지는 총선거에 테인세인 대통령과 나야툰 부통령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집권당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통합발전 단결당의 마옹테인 사무총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테인세인 대통령의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더라도 영구 당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백성원입니다.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군의 목함질의 도발에 대해 거듭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일이
한국 군 당국이 현재 네 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확대키로 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가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을 규탄하기 위해 내일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가뭄과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175만 달러를 긴급 투입키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북한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흥경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아침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군의 목함질의 도발에 대해 거듭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당분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2일 청와대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과 가진 오찬에서 북한은 남북대화에는 계속 응하지 않으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엔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의 지뢰 매설로 한국의 소중한 젊은이들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11일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한 자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해먼드 장관과 만나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틀간의 발언을 비교해보면 12일 발언의 강도가 한층 세졌다는 평가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한 남북공동행사들이 모두 무산된 가운데 군사적인 도발과 이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천명되면서 다음 주에 전개될 한미연합 얼티프리덤 가디언 군사 훈련까지 겹쳐서 전반적인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해먼드 장관과의 접견에서 최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동력으로 활용해 북핵 문제도 진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핵 능력 고도화에 집착하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먼드 장관은 이란 핵협상 타결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제재와 압박 측면에서 확고한 공조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는 북핵 문제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말해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현재 네 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확대할 방침입니다.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해 우거진 숲불을 제거하는 화공작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군당국이 비무장지대에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달 중으로 모든 전선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일 현재 서부와 중부, 동부 전선 등 4개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곧 모든 전선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대북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와 연천 등 두 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으며 11일엔 강원도 화천 등 중동부 지역 두 곳에서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북쪽으로 전파되는 방송 내용은 주로 북한 군부 인물의 처형 등 북한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부 소식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관한 내용과 지구촌 소식, 날씨 정보, 음악 등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한 건 지난 200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아울러 한국군은 비무장지대에서 화공작전을 일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공작전은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거진 수풀과 잡목을 불로 태우는 작전입니다. 한국군이 1990년 이후 중단된 화공작전까지 꺼내든 건 비무장지대의 시야를 확보해 경멸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11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작전을 강화하고 또 필요한 곳에 있으면 수목도 제거하고 해서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런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2001년 군사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의 천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화공작전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측의 재발 방지 약속과 관련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가 명백한 군사 도발 행위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북한의 지뢰 도발은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평화질서를 짓밟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VOA 노시창 기자가 전화로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국현대경제연구원의 최성근 연구원의 설명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의 통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네, 먼저 설문조사는 지난달 6일에서 13일에 외교 안보 통일 전문가 8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설문에 참여한 이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남북관계가 다분히 경색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전체 응답자 중에 65.5%가 이제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지난해 말 조사와 비교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50%에서 19%로 감소한 반면에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한 11%에서 15%로 증가했고요. 현재의 어떤 그런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37%에서 65%로 늘어났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남북관계가 현재 수준 혹은 현재 수준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본 전문가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실시됐다는 점에서 현재 전문가들이 느끼는 하반기 남북관계는 조사 당시보다 더욱더 나빠졌지 않을까.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 지뢰 도발 사건이 상당히 남북관계를 지금 악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 것이 분명하고요.
네.
남측의 대응도 상당히 좀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뭐 확성기를 설치한다든지 뭐 DMZ에서의 어떤 대응 수준을 높인다든지 이런 어떤 일련의 그런 어떤 남북관계가 더 이제 군사적 위기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고 더욱이 8월 말에는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고 한미 연합 훈련이 지금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도 이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당시보다 현재 남북관계는 좀 더 이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경색된 오히려 또 악화되고 있는 이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지뢰도발 사건 이전 조사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네네.
경색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 중에 87% 정도가 정부가 이제 70주년 맞이하는 광복절에 이 정부가 8.15 기념사를 통해서 전향적인 대북 제안을 할 것을 좀 요구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8.15가 말씀드렸듯이 70주년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어떤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연초부터 계속해서 그런 기대감이 높아져 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좀 좌절이 되고 고위급 회담이 좀 무산되고 남북 간의 뭐 체육 뭐 교류라든지 이런 민간 교류도 계속해서 좀 좌절이 되다 보니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이 좀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하는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0주년을 맞이해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간절한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아마 이번 설문조사에 담긴 것 같습니다.
네, 광복 70주년인 오는 15일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사인데요. 한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설문조사 결과만을 보자면 경축사를 통해서 이제 남북 관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들을 좀 제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현재 지속되고 있는 5.24 조치 해제, 또 남북 경협의 활성화, 또 더 나아가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고위급 회담 개최, 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뢰 도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다양한 어떤 제안들을 쉽게 정부가 좀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제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남북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한 어떤 통일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통일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이러이러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의 메시지를 한두 마디라도 이제 담는 것이 향후에 현재 경색 국면이 이제 재개될 수 있는 남북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단초를 마련해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통일 인식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 한국의 전문가들이 네. 생각하는 바람직한 통일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일 형태는 완전한 통일보다는 이체제, 그러니까 한 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체제가 이제 나눠져 있는 그런 이체제의 평화 공존을 선호했습니다. 퍼센트로 네. 보면 완전한 통일을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신 분들이 한 31%. 반면 일국과 이체제의 평화 공존을 바람직하다고 보신 분들이 한 44% 정도 됐습니다. 이것이 좀 의미 있는 것은 이전에 어떤 저희가 같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2년 전에는 오히려 완전한 통일을 바람직하다고 보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
현재는 남북관계가 조금 이런 경색국면이 지속되다 보니 그런 완전한 통일보다는 일국과 이체제를 선호한 분들이 좀 더 많아진 그러한 양상이 나타난 것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얼마나 걸릴 것으로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서 한 60% 정도, 한 10명 중 6명 정도가 통일에는 한 11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은 한 절반 정도가 한 10년 이내에 될 것이다 라고 보신 반면에 진보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약 한 11년 정도가 더 이상이 걸릴 것이다라고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보수적인 층 어떤 전문가들은 좀 북한이 좀 어떤 급변 사태라든지 뭐 다양한 북한의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막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진보적인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남북관계 교류 협력이라든지 이런 통일 어떤 기반을 좀 쌓고 이런 어떤 선행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주변 국가와의 협력도 중요한데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을 어느 나라들을 꼽았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과 중국을 이제 뽑을 수 있는데요.
네.
요 이제 같은 설문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과 비교할 때 이 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어떤 설문에서 미국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2년 전에 비해서 68%에서 49%로 약 한 18%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같은 설문에서 중국이라고 답변하신 분들은 10%에서 43%로 상당 부분이 높아졌습니다. 다시
네.
말씀드리자면 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답하신 분들의 비중이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중국의 어떤 경제적 영향이라든지 한중 관계 또 더불어서 뭐 통일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그런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반면에 통일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같은 질문을 다시 반문해서 드렸는데
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미국의 어떤 미국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아졌고 반대로 중국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좀 더 좀 통일에 해서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신 분들이 좀 많았고
네.
중국에 대해서는 좀 더 호의적인 의견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네.
이것이 좀 어떤 한일 관계에서도 좀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현재 우경화두기는 일본을 좀 더 이제 미국이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제 우리의 통일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이 좀 키를 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실 분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일본에 대한 응답도 나왔나요?
네. 일본에 대한 응답도 나왔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네.
일본은 별로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통일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2년 전에는 한 17%였는데 이번에는 한 28% 정도 나타났습니다.
네. 대폭 늘어난 거네요.
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뭐 남북 통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최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성근 연구위원으로부터 한국 내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노시장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광복절 전날인 내일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는 14일 정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번 전단에 과거 천안함 폭침처럼 목함지뢰로 대한민국을 향해 잔인한 도발을 감행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같은 장소에서 예정됐던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의 대북전단 보내기 행사는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됐고 지난해 10월 25일에도 같은 단체가 전단을 살포하려다 파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이 북한에서 가뭄과 홍수 등 재난 피해 대응에 175만 달러를 긴급 투입키로 결정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셀프가 북한 가뭄과 홍수 피해 대응에 175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최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 5일 이 같은 지원이 최종 결정됐다며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130만 달러, 세계보건기구 WHO에 45만 달러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자금은 북한에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1,100만여 명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앞서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올 상반기에도 자금 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자금은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식량농업기구 FAO에 전달됐습니다. 자금 부족 지원금은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주로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구호품 조달 등에 사용됩니다. 유니세프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11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받는 긴급자금이 가뭄 피해뿐 아니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료품, 긴급 구호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보노 대변인은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여러 지역에서 홍수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앞으로 며칠 안에 피해 현황을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긴급재난관리위원회와 피해 현황 조사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10일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에서 최근 홍수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가옥 690채가 무너지고 도로와 다리, 댐이 파괴됐으며 농경지 4천 헥타르도 유실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본 뒤에 지원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달 초 북한 일부 지역의 폭우로 인한 피해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평가한 자료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후에 지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지원 방식과 관련해 직접 지원도 있고 다자 지원도 있다며 지원 방침이 결정되면 북한의 반응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북한의 황해남도와 함경도 지역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상청 관계자는 이달 초 하루 사이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북한의 해주를 비롯해 신계, 평양, 남포 등 일부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 10일 북한 재난관리부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에서 이달 초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2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재난관리부는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진 폭우로 북한 주민 3,400명 이상이 피해를 봤으며 농경지 4,000 헥타르가 유실되고 산림직 700여 채와 도로 다리 등이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11일 폭우로 인해 황해남도 지역에서 많은 농경지들이 침수돼 알곡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박봉주 총리가 피해 지역을 돌아보며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구호자금 175만 달러를 북한에 긴급 지원키로 결정하고 북한 주민 1,100만여 명에게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식수를 비롯한 식량과 의료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수해 복구 지원은 지난 2010년 1,547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한 이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반도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서 전쟁과 분단부터 산업화 그리고 21세기의 모습까지 한국의 현대사를 모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일반인인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한국전쟁부터 산업화, 민주화를 거친 한국의 모습을 사진과 그림, 영상으로 보여주는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간인들도 다.
전시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전시 제목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은 전시 구성상 나뉜 세 시대의 특징을 각각 반영합니다. 소란스러운으로 표현된 일부는 전쟁으로 인해 분단된 조국, 떠나온 고향과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전후의 삶을 다룹니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의 강승환 실장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전쟁과 분단, DMZ입니다. 이제 해방 후에 어떤 그런 그 광복의 기쁨도 이제 잠깐이었고 이제 바로 그 분단, 전쟁과 분단이라는 어떤 그런 민족적인 비극으로 이어졌는데요. 그것이 분단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역사가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1부에는 이중섭, 김한기, 오윤, 고영훈, 김아타, 안정주, 전준호 등의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많은 작품들 중에서 피난 행렬의 고단한 삶과 전쟁의 상처를 다룬 이수억의 6.25 동란과 박석원의 초토, 그리고 임진강의 풍경을 그린 김호석의 날 수 없는 새가 눈길을 끄는데요.
김호석의 알 수 없는 새, 임진강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남북을 가로지르는 그 임진강변 위에 그 총탄을 맞은 새가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한국화 작품인데요. 그 전경에는 그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새의 모습이 있고, 그 원경에는 그 임진강변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떠한 작품보다도 사실적이고 그리고도 상징적으로 분단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본 관객들은 전쟁 당시의 아픔과 분단의 상처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합니다.
분단의 어떤 고통을 꼭 전쟁인 측면에서만 표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다른 걸로 느낄 수 있게.
암담했구나.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어서 다행히 그렇게 생각하고, 좁혀질 수 있으면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번에 또 지뢰가 터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약간 자석 같은, 서로 밀어내는 것 같은.
특히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작품을 보고 지나간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전쟁 겪었죠. 왜 안 겪었어요? 또 일본 뭐 식민지 시대도 그때 확실히 좀 몰랐지만은 대충은 그래도 뭐 어떻다 하는 거 그거 겪었고, 또 6.25 겪었고,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지금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사니까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고생했던 거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지만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우리 시대 사람 고생했던 그 밑거름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조금 부강하게 되지 않았나.
2부 뜨거우는 그야말로 뜨거웠던 산업화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의 강승환 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70년대 그 정부 주도로 민족 기록화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77년에 정창섭이라는 그 단색화 화가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그렸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대형 작품이고, 지금 보시면 한 5m가 넘죠. 한 6m 정도 되는 작업이고, 어떤 정부 주도하에 이런 산업 현장이나 건설의 모습이나 뭐 새마을 운동, 또 그 근현대사, 뭐 영웅이나 뭐 어떤 역사를 다룬 이런 작품들이 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2002년에 청와대에서 20점을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아니고 현재 자료를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작품이고요.
3부는 풍요로움이 넘치는 현대사회를 그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위기라는 두 가지 면을 그려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 넘치는 이란 오버플로잉의 의미보다는 inundated라는 범람하는, 거의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의 문제, 다문화의 문제, 그러니까 이건 3부인데요. 또 어떤 미디어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팝과 클래식, 뭐 우리 문화, 그 현대 대중문화의 문제.
단순히 그림만을 전시한 것이 아니라 촉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작품들도 많은데요. 전시장 일부에서는 시인 겸 가수인 성기환 씨가 각 시대별 유행가들을 섞어 만든 가상 라디오, 노래 따라 삼천리가 흐릅니다.
지금 성기환 3호선 버터플라이의 가상 라디오 노래 따라 삼천리라는 작품인데요. 저희가 이번 전시를 위해서 커미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그 사회적 상황을 대표하는 그 유행가, 우리가 즐겨 부르고 듣던 유행가 21곡이 여기 수록되어 있고요.
이번 전시는 광복과 분단을 끝난 일이 아닌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70년의 역사가 거꾸로 봐도 현재 일이고,
똑바로 봐도 또 그렇죠. 다시 현재로 되돌려야 되는.
이 그림에서는 특히 움직임과 감정이 호흡을 통해 만나게 될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1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로 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또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구촌 오늘 VOA 최원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 들어왔는지 간추려 주시죠.
중국이 이틀 연속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하면서 앞으로 아시아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들에 이어 전직 군고위 장성들도 이란 핵합의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일본 내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에서 미군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중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11일 중국 인민은행이 사상 최대폭으로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큰 폭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군요.
네, 중국 인민은행은 12일 미국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전날보다 1.62% 높은 6.3306위안으로 공시했는데요. 그만큼 위안화 가치를 내린 겁니다. 전날 1.86% 낮춘 데 이어 이틀째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평가절하한 것인데요. 이전까지 중국이 하루에 위안화 가치를 가장 크게 내린 것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0.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틀 연속 매우 큰 폭의 조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어제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 조정을 발표하면서 일회성 조치라고 밝혔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또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는 즉각 아시아 주변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감소세인 수출을 부양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면 중국산 상품의 가격도 그만큼 내려가게 되고 또 그만큼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중국 수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중국 당국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달 중국의 수출 규모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3%나 줄면서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 증시도 폭락하면서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중국 당국이 다른 경기 부양책들을 폈음에도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지 않자 결국 위안화 평가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중국의 이번 조치로 다른 나라들 역시 자국 통화의 평가절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움직임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12일 베트남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인 동화의 하루 변동 가능 폭을 1%에서 2%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린 조치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이런 움직임을 환율 전쟁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환율 전쟁. 뭐 그 정도면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더 확대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인가요?
그렇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도 수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말레이시아 링기타와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달러와 대비 지난 수십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됐고요. 호주와 뉴질랜드 달러 가치도 지난 6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예.
한국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고 또 최근 수출이 감소세이기 때문에 통화절하 움직임에 동참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브라질 등 중남미 신흥국가와 유럽 국가들도 환율 전쟁이 번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이번 조치 때문에 전 세계 증시 역시 이틀 계속해서 출렁거렸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기습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떨어뜨리면서 앞으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 반영됐다는 분석인데요. 아시아 주변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 증시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됐던 이자율 인상 시기를 늦출 거란 전망도 하고 있고요. 또 국제 유가가 더 내려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예. 미국 의회에선 중국의 이런 그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여러 의원들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면서 미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 재무부는 아직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하지 않으면서 신중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재무부도 그동안 중국의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됐다면서 시장 환율로의 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번엔 이란 핵합의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바마 행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직 장성들이 이란 핵합의안에 대한 공개 지지를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미 합참 부의장을 비롯해 36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미국 의회에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란 핵합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의회 성인을 촉구했습니다.
네. 특히 장성들이 뭐 의견을 이렇게 모아주는 차원에서 오바마 정부로서는 뭐 상당히 큰 힘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역 장성들은 이번 서한에서 핵합의는 현재 상황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외교적인 기회를 잡아야만 만일 앞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앞서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들 역시 핵합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었죠?
그렇습니다. 미국 핵과학자 29명과 주요 국가의 미국 대사를 지낸 전직 외교관 105명도 이란 핵합의안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 의회 움직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의회 승인이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공화당에서는 합의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상원 중진인 찰스 슈머 의원은 오바마 정부에서 합의안 거부와 전쟁이 직결된다고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가서 보다 나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예, 여전히 불확실한 분위기인데 의회가 만약 이란 핵합의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현재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결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의회가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려면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민주당 의원들도 공화당의 거부 움직임에 동참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앞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곤 있긴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합의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을 했었습니다.
예.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지지를 최근 거듭 촉구했죠.
그렇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만일 의회가 이란 핵합의안을 거부할 경우 이란 핵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중요한 외교 사안에서도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협력을 얻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핵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려는 국가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며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란 핵 문제는 아니지만 케리 장관의 최근 인터뷰 내용 가운데 사이버 안보 관련 발언도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서 자신의 이메일을 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동안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중국과 러시아발 해킹 위협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미국의 국무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캐리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의 이메일을 감시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또 그런 점을 의식하면서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미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발 해킹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이메일 해킹 문제를 꾸준히 항의해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 연방 공무원들의 신상 정보가 대거 유출됐던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미국 정부가 중국을 배후로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해커의 소행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당시 미국 정보당국자의 발언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군에서도 지난달 마틴 댐프시 합참의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비밀 이메일에 접근을 시도한 해킹 공격이 있었으며 그 배후로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미군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군요.
네, 12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미 육군 소속 H-60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호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다목적 헬기인데요. 이라크 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9.11 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에도 투입됐던 헬기입니다. 다행히 사고가 난 헬리콥터에 탑승한 17명은 출동한 일본 자위대 선박에 의해 모두 구조됐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 사고 원인은 뭐죠?
아직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헬리콥터가 선박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방송이 공중에서 촬영한 사고 헬기 동영상을 보면요. 검은색 헬리콥터가 꼬리 부분에서 두동강 난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고가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민감한 지역에서 발생했다고요?
네, 민감한 지역에서 또 민감한 시기에 발생했는데요.
예.
미군과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현에 있는 기존 미국 기지인 후텐마 기지를 현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또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반대 여론이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마침 이날 스가 요시대 일본 관방장관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한 날 공교롭게도 사고가 난 겁니다.
그렇군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그나저나 더 거세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현내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항공사고 등에 대한 안전 문제를 들었는데요. 이번 사고로 반대 여론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미군 측의 신속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미 기지 이전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맞죠?
일본 정부는 기지 이전 예정지인 해노코 해안에서 이미 매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현에서 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이달 초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새 기지 예정지인 해노코는 기존 후텐마에 비해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곳인데요. 일본 정부는 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해노코로의 이전만이 유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 오늘 끝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소아마비 퇴치 노력이 중요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군요.
유엔 산하기구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WHO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지난해 8월 11일 이후 1년간 소아마비 발병 사례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WHO는 기념비적인 성과라면서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언제든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소아마비 퇴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소아마비를 퇴치했다고 선언하기는 이르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WHO는 어떤 지역에서 3년간 발병 사례가 없어져야만 퇴치를 선언하는데요. 인류의 소아마비 퇴치 노력은 1990년대 이후 꾸준한 성과를 거두면서 환자 수가 크게 줄었지만 유독 아프리카에서는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느 한순간 환자가 늘어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제사회 지원으로 소아마비 발병 사례가 꾸준히 줄었고요. 또 이번에는 1년간 발병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아마비가 남은 곳은 아프리카 외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뿐으로 전문가들은 지구상에서 소아마비를 완전히 퇴치할 날이 머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실제로는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가보실 순 없다고요.
Isn't that so cool?
This is a lot of snow.
Close because of snow.
저 북쪽 눈 덮인 알래스카에서 옥빛 바다 돌고래가 뛰노는 남쪽의 플로리다까지.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역사의 산실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로 달려 캘리포니아까지. 50개 주가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 나라 미국. 50개의 별이 모여 하나의 큰 별이 된 미국. 미국 50개 주로 가다 함께 떠나보시죠. 매주 목요일 밤과 금요일 아침 출발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3도, 그리고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겠고 오후 들어서 구름량이 점차 늘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21도, 낮 최고 29도가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하루 종일 구름이 조금 끼겠고 최저 21도, 최고 31도로 예상됩니다. 강계는 구름량 많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30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해주는 구름만 조금 끼는 날씨에 최저 23도, 최고 28도. 개성은 오후에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28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흥은 오후에 점차 흐려지겠고 오전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저는 20도, 최고 26도. 장진도 구름량이 많겠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최저 13도, 최고는 21도가 되겠습니다. 해산은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최저 16도, 최고 27도, 선동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최저 19도, 최고 23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 먼 바다는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많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0.5m, 먼 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영건 내각 부총리를 총사령에 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12일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최영건 부총리가 지난 5월 총살됐다며 김 제1위원장이 추진하는 산림 녹화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성과 부족을 이유로 처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건설, 건재, 공업성 부상 등을 지낸 경제 관료로 2005년 6월 남북 장관급 회담에 북측 대표로 서울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6월에 부총리에 임명됐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 추모대회 모습을 드러낸 뒤 8개월째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래 처형된 간부가 7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이 이틀 연속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면서 세계 증시가 11일에 이어 12일에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평균 주가는 전날 대비 1.58% 하락했습니다. 홍콩의 항셍 지수는 2.38% 떨어졌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0.53% 떨어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주요 주가 지수도 각각 3.4%와 3.27% 폭락했고 영국 주요 지수도 1.4%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의 개입 조치가 중국 경제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12일 위안화 가치를 1.6% 평가 절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1일에는 1.9% 인하했었습니다. 중국 북부 항구 도시 텐진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수백 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밤 11시 30분쯤 텐진의 휘발유 저장 창고에서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거대한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인근 건물들이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상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적어도 50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의 이메일을 훔쳐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11일 미국 CBS 방송 전영 뉴스에 출연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신의 이메일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사이버 스파이 행위와 해킹 문제는 미국 정부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는 데 중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때도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 헬리콥터가 12일 일본 오키나와현 인근 해상에서 훈련 도중 추락해 7명이 부상했습니다. 주일 미군은 성명을 통해 미육군 H-60 헬기가 오키나와에서 동쪽으로 20km 떨어진 해상에서 함정에 착륙하는 훈련을 하던 도중에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헬기는 미군 함정 갑판으로 인양됐고 부상자들은 군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일본 중앙정부가 오키나와 주지사와 주일미군의 후텐마 기지를 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스가요시대 일본 관방장관은 오나가 타케시 오키나와 주지사와 만나고 난 뒤 기자들에게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미국 측에 신속한 정보 제공과 원인 규명,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오는 11월 치러지는 총선거에 테인세인 대통령과 니안툰 부통령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집권당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통합발전단결당의 마웅테인 사무총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테인세인 대통령의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더라도 영구 당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웅테인 사무총장은 또 아직 차기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당내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